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매서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이 얼어붙고 날씨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춥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지난주 그 부흥의 열기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여 네가 이르기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꿈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헤롯 왕에 의해서 개축된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이 최고의 프라이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성전 절대주의 혹은 성전 우상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일단 빠져나오면 이제 좀 하나님을 덜 무서워해도 되는 그렇게 성전 따로 삶 따로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성전을 가장 먼저 지었던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솔로몬이 정말 인류가 다시는 지을 수 없는 최고의 교회당 건물을 지었죠. 요즘 뭐 대형교회들의 뭐 한 2천억짜리 건물을 보고 너무 화려하다 사치하다 비난들이 많은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기에 들어간 건축비를 보석, 황금 이런 장식까지 다 따져보니까 한 요새 또 한 20조가 넘게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20조가 어느 정도 돈인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나라 전체 교육 예산이 1년에 뭐 몇 조 정도 되는데 20조라는 돈을 그냥 건물 하나에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냥 벽과 바닥 모두 다 황금과 백향목으로 바른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도 크신 하나님을 담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한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포인트는 이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양쪽이 똑같은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고 귀찮게 여기기 시작하고 이 성전이 종교를 핑계 삼아서 인간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엄청난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민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1년에 몇 번씩 절기 때마다 이 초막절, 뭐 유월절 이럴 때마다 그냥 구름떼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대목에 모여들면은 이들이 묵을 숙소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여관값들이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래서 뭐 전문 민박 업소도 막 생겨나고 밥 먹을 식당들이 필요하니까 또 밥집들이 장사가 잘 됐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을 낼 때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는데 성전세가 또 아무 돈이나 내는 게 아니에요. 달러로 낼 수 없어요. 로마나 헬라의 화폐를 쓸 수가 없고 이 돈을 세켈이라는 유대 돈으로 바꿔서 냈습니다. 그냥 바꿔주겠습니까? 환전상들이 상당히 많이 붙이고 이득을 취하면서 바꿔주죠. 거기다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이집트나 이런 먼 데서 그걸 다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또 흠없는 짐승을 사서 바쳐야 되는데 흠없는 짐승을 예루살렘에서 바로 성전 앞에서 팔으니까 스키 렌탈 장비가 점점 그 스키장에 가까울수록 비싸지듯이 예루살렘에서 파니까 이게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스라엘의 모든 그 가축상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한 대목 챙기기 위해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시끄럽게 장사할 수 있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한테 자리세를 받고 눈 감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들에 들어오면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막 환전상과 동물 사고 파는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로 막 떨이요 떨이 막 이러면서 완전히 시장 장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성 베드로 성당 같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룰을 자기들이 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전의 룰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집을 어떤 방침으로 다스릴 것인가 끌고 나올 것인가는 집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독서실로 꾸밉니다.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이 그 분위기 망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주인은 손님들을 주로 맞이하는 응접실 중심으로 꾸밉니다. 거기는 항상 손님들이 들끓어야 되는 게 집주인 철학입니다. 어떤 주인은 자기 집을 음악 감상실로 꾸며놓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지침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9절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교회는 건물이 거룩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평범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렌트해서 쓰고 있지만 주중에는 거의 다른 세미나나 이 교육 세미나 일정으로 다 쓰이잖아요. 예식장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니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교회당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순식간에 관광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우니까 불같은 임재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이 성령 부흥회처럼. 그래서 이 교회를 교회로 만들려면 기도가 쌓여야 돼요. 이 말씀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교체한 말씀과 기도 위에 세운 이 성도의 교제, 이 예배, 이 모든 프로그램이 이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장사하면 안 돼요. 돈 빌려주거나 받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선한 의도로서 때로는 선교자금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교회가 영리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좋은 의도에서 사회사업, 구제사업 같은 것도 교회가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처음에 성전세 받는 상인들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저 몇천 킬로 떨어진 데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성전세 낼 때 돈을 좀 바꿔주라. 그래서 환전상이 생긴 것이고 이 사람들이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욕심이 붙은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는 점점 폭리를 취하게 되고 그것도 뒷돈을 또 종교주들이 받게 되고 항상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을 이 물질의 욕심이라는 것이 망가뜨려버려요. 저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상업주의에 물들고 빠지고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특히 사회사업, 구제사업 같은 걸 하기라는 명목으로 영리를 취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교인들끼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끼리 우리 사업한테 한번 동업해봅시다. 내 사업, 우리 회사 물건 좀 써주십시오. 뭐 이렇게 막 우리 회사가 새로 저 작품 출시하는데 이거 좀 광고 좀 해주십시오. 돈 좀 빌려주십시오. 김 집사님 회사에 저 좀 취직시켜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겠죠. 그러나 이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내쫓는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뭔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것을 거룩하게 해요. 주님이 성전을 사랑하시니까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청소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청소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세상에 그 때가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길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의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정화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이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막 해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며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래서 달려나온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농담을 하나? 신성한 성전을 가지고 농담을 하나?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46년을 공사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세워놓은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바로 성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헐라는 말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라는 말입니다. 돈을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 절기마다 화목제물을 드린 이 예배가 아닌 나를 단번에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걸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은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복음의 에센스가 되고 교회의 토대가 되는 그 두 가지 핵심 이벤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혈이고 부활은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보혈과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혈이고 부활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혈로 정결하게 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떤 영적 진리는 바로 깨달아지는 게 있고 어떤 영적 진리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성전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모든 것에 십자가의 그 죽음과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냥 균형을 잃고 흔들리게 마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에 십자가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같이 가야 이게 진짜 설교예요. 모든 여러분의 찬양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파나 교단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을 갖고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교회 건물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을 덮고 있는 이 십자가의 숲에 현혹되어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 한국이 변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 안에 심겨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본질임을 깨달아 눈에 보이는 교회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